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어제 이례적으로 국무부 브리핑에 참석해 북한과 베네수엘라, 중국, 중동, 러시아 등 여러 국제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이해한다면 북한과 어느 시점에 대화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갖는 한 북한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화의 조건이라는 것을 북한 정권이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붕괴, 한반도 통일의 가속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38선 이북으로 미군을 보내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지도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적이나 위협이 아니지만 북한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북한에 전달하려고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 정부의 미 외교인력 대거 추방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향해 가뜩이나 악화된 미러 관계가 이번 조치로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지난주 압도적으로 가결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법안은 개인적으로 볼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은 이 법안이 달갑지 않다며 러시아 관련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 의회가 러시아 추가 제재 법안을 가결하자 지난달 31일 러시아 내 미 외교인력 천여 명 가운데 755명을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군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ICBM을 시험 발사한 건 올해 들어 네 번째입니다. 미 공군 30우주비행단은 성명에서 미 서부 시각으로 오늘 오전 2시 10분쯤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 3을 발사해 목표물을 명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탄도를 장착하지 않은 미사일을 발사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특히 북한이 두 번째 ICBM을 시험 발사한 지 며칠 만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성명에서 이번 시험 발사는 최근 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ICBM 시험은 미국의 핵무기 체계가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억제와 방어를 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무역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중국의 무역 불공정 행위에 관해 조만간 조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행정부 고위관리들은 며칠 안에 이에 관한 공식 발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974년에 제정된 미 무역법 301조의 근거에 조사를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 담당 관리들은 중국의 철강 수입과 지적 재산권 침해 등 여러 불공정 행위들이 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 여러 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중국의 무역 불공정 행위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달에만 두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중국의 무역 불공정 행위와 환율 조작 등에 대해 다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압도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상원은 어제 인준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92표 대 반대 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연방수사국장 자리는 지난해 미 대통령 선거 이후 논란의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올해 50살인 레이 신임 국장은 미국의 명문인 예일대학 법률대학원을 졸업한 뒤 오랫동안 검찰에서 활동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 종목이라고 하면 단연 축구를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축구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별다른 장비 없이 공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서 서민적인 스포츠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세계 최고 축구 선수들의 몸값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축구 강국 브라질 출신으로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팀 가운데 하나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네이마르 선수가 새로운 팀으로의 이적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으며 떠날 것이 확실해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프랑스 명문 축구팀인 파리 생제르맹으로 옮길 것이 유력한 가운데 최소 이적액이 무려 미화 2억 6,2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소 이적액 이상을 지급해야 본격적인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넘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이전 최고 이적료보다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최종 계약이 성사되면 역대 최고 몸값의 축구 선수로 우뚝 서게 될 네이마르 선수. 그에 걸맞은 축구 실력으로 축구 애호가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의 행보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7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3일 목요일 북한은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3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5도에서 33도, 신의주 25도에서 29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5도에서 33도, 함흥 22도에서 28도, 끝으로 청진은 21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리처드 샌더슨의 노래인데요. When I'm in Love 함께 감상해 보시죠. You, I'm feeling lost in front of you. I already think it's something new. I'm feeling insecure with you. My love, you could make me happy in the rain. I'll stand outside your window pane, and then I'll wait for you to show. I'm in love, I'm in love, even if it lasts a day. I'm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광범위한 무역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슈퍼 301조를 발동하는 방안이 이르면 오는 주말 발표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브라질 의회가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어서 일본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강력한 무역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이번 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언론이 복수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떤 조치가 됐든 세계 최대 규모인 양국 교역 관계에 긴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무역 전쟁을 예고했는데요. 지난 4월 플로리다에서 진행된 정상회담 이후 이 무역 불균형 개선 100일 계획을 진행하면서 펼쳐진 이 두 나라 사이의 허니문, 이 밀월 관계는 이제 끝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무역 불균형을 풀기로 함께 노력하자던 이 좋은 관계가 끝나는 계기는 뭘까요?
예, 대중국 무역에서 미국이 한 해 보는 적자가 3,4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이 중국과의 이런 무역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100일 계획 진행 상황이 당초 미국 측 기대보다 부진했고요. 특히 지난달 열린 미중 전략경제 대화에서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데 대해서 더 이상 중국과의 교섭 결과물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인 대책을 진행하는 쪽으로 미국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가 북한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요?
네, 또 다른 이유로는 이 한반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중국 압박의 일환으로 이 통상 제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자 중국은 말만 할 뿐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놔두지 않겠다면서 이 대중국 무역 제재를 예고했었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중국 통상 제재 어떤 내용이 될지 들여다보죠.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조에 따라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상세하게 조사할 것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지시했다고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조사 관련 발표를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내놓을 예정인데요. 미국 통상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을 하거나 무역협정을 위반한 나라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의 직권으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일방적인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올리도록 발표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특히 이른바 슈퍼 301조를 다시 살려서 중국에 적용하는 것도 미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슈퍼 301조는 일반적인 통상법 301조 1조보다 훨씬 광범위한 이 무역 보복이 가능한 수단이어서 이 앞에 이 강력한 특별한이라는 뜻의 이 슈퍼란 말이 붙었습니다.
네. 자, 그럼 중국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이 미 통상법 슈퍼 301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죠.
예, 이 슈퍼 301조는 원래 국제 통상 마찰이 극도로 가열됐던 지난 1988년 제정된 한시 조항인데요. 이 1990년에 이 법의 시효가 만료됐지만 이후에 미국과 특정 국가 사이의 통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부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세 번 이 슈퍼 301조를 되살려서 상대국에 적용했었는데요. 이 세계 무역기구 WTO 체제가 출범한 지난 1995년 이후로는 이 미국 정부가 슈퍼 301조 발동을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미 무역대표부는 올해 초 의회에 제출한 무역정책 보고서에서 WTO 결정보다는 미국법을 우선하겠다고 밝혀서 이 슈퍼 301조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더해서 미국 정부는 1970년대에 제정됐던 긴급 국제경제 권한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중국이 어떤 제품이 대상이 되나요?
예,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고질적인 무역 병폐로 꼽혀온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적재산권이란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을 통칭하는 개념인데요. 이 중국 업체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의 기능이나 모양을 이 무단으로 베껴 만들어 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 카피의 천국, 이 복제품의 천국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들의 이 특허권과 디자인권 침해 사례 등을 개별적으로 꼼꼼하게 따져서 이 위반 사항에 대한 징벌 관세를 매기게 했다는 게 미국 당국의 계획입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어떤 내용을 미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나요?
예, 슈퍼 301조를 되살려서 관세를 높이는 방안 말고도 이 중국의 정보기술, IT 기업들의 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계획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2025년까지 10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 그룹에 들겠다는 이른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10대 분야를 종목별로 살펴보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의료기기 등 하나같이 미국 기업들의 기술 이전이나 협력 없이는 발전이 어려운 산업 분야들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 의회가 대통령 직무정지 표결을 실시한다고요?
네, 이 브라질 하원이 오늘 미셸 테메르 대통령의 직무정지안을 표결합니다. 이 테메르 대통령이 지난 6월 갖가지 부패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식 재판에 대통령을 넘기는 절차를 의회가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부패 혐의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대통령 직무를 왜 정지시키려고 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국가원수로서 다양한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이 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하는 데 의회가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이 대통령의 면책특권이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데요. 오늘 표결에서 브라질 하원의원 전체 513명 가운데 3분의 2인 342명이 찬성하면 이 면책특권을 박탈하고 일반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고요. 이 테메르 대통령은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표결에서 342표가 안 나오면 이 대통령 직위는 유지되고요.
예. 이 얼마 전에도 브라질 의회가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이 테메르 대통령의 전임자인 지우마 호세포 대통령이 지난해 의회 표결로 직무가 정지된 뒤에 후속 절차를 거쳐서 결국 탄핵됐는데요. 역시 부패 혐의였습니다. 이 부패로 탄핵돼서 자리에서 물러난 대통령을 승계한 이 후임자도 다시 부패 때문에 이 직무가 정지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표결에서 1년여 만에 다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될까요?
예,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미셸 테메르 대통령과 집권 브라질 민주운동당 측은 이 표결에서 부결될 것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63석을 가진 민주운동당은 47석의 제3당, 이 브라질 사회민주당 등과 이 연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야권보다는 50표 이상 더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드리고 마이아 브라질 하원의장은 어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일, 그러니까 오늘 오후쯤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 직무정지안이 부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3일에는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이 테메르 대통령 재판회부 의견서 채택이 역시 불발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표대결 양상에서 밀리는 야당은 나름대로 좀 전략을 짜놓고 있다고요?
네, 오늘 표결에서 직무정지안이 부결되면 테메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동력이 일단 사라지기 때문에 야당 측은 어떻게든 불씨를 살려나가겠다는 전략인데요. 야당 의원들이 단체로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아서 의결 정족수, 다시 말해서 투표 절차가 유효로 인정되는 선에서 모자라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투표 자체가 무산되는 건데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야당 측이 보는 계획은 이 투표 자체가 무산되면 이 테메르 대통령 퇴진 여론을 더 높일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좌파 노동당 유력 인사인 파울 피멘토 의원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표결이 연기되면 테메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더욱 약해질 것이라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부패 관련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이 테메르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미국산 냉동 쇠고기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이른바 이 세이프가드를 전격 발동했다고요.
예, 일본 정부가 어제 8월 1일자로 미국산 냉동 쇠고기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 어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서 자국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취하는 조치인데요. 일본은 이날부터 미국을 비롯한 외국산 냉동 쇠고기에 대해서 현재 부과하고 있는 38.5%의 관세율을 50%로 크게 올렸는데요. 이 같은 세율은 내년 3월까지 계속됩니다.
네. 자,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뭔가요?
일본 정부는 일본 내 쇠고기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서 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무역기구 WTO와 일본 정부 규정에 따르면 일본은 분기당 쇠고기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17% 이상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보호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일본이 전 세계에서 수입한 냉동 쇠고기는 8만 9천 톤이 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7.1% 늘어났습니다.
네. 현재 일본이 수입하고 있는 이 외국산 쇠고기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예, 일본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의 일본 수입량은 약 21만 톤 정도였는데요. 이 중 냉동 쇠고기가 9만 톤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입 관세를 인상함에 따라서 미국 축산업계가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초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 탈퇴를 선언한 상황에서 호주를 비롯 못한 일본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다른 나라들의 일본 시장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경제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네요.
예,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어제 올해 안에 미국 정부와 가질 경제 대화에서 이번 냉동 쇠고기 관세 인상 문제를 의제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정부와 일본은 오는 10월경에 워싱턴에서 2차 경제 대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운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 중에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의 뒤를 잇게 됐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계속 촉구하고 있지만 이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일단 이 문제는 접고 다른 안건 처리에 몰두하는 모습인데요. 이 소식 이어서 알아보고요. 또 미국 영화계에서 여성과 중남미계 등이 소외되는 등 미국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수사국이 새 수장을 맞이하게 되군요.
그렇습니다. 연방상원이 어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92-5로 가결했습니다. 지난 5월 초에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이 해임됐으니까 거의 3개월 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간의 내통 의혹을 조사하다가 해임됐습니다. 그러자 이 법무부가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러시아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 검사로 임명을 했죠. FBI 국장의 임기는 원래 10년인데요. 하지만 대통령이 중간에 해임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레이 전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지난달에 열렸는데요. 이 정치적 외압을 견딜 수 있을지 이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나왔었죠?
맞습니다. 레이 지명자는 당시 청문회에서 자신이 FBI 국장 자리에 오른다면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FBI를 독립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레이 지명자의 당시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believe to my core that there's only one right way to do this job. And that is with strict independence.
FBI 국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자신의 신념을 믿는다는 건데요. 바로 정치적 독립성을 철저히 유지하고 규칙대로 하며 공정하게 하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FBI의 원칙에 충실한다는 겁니다.
네. 이 찬성 92표 대 반대 5표면 거의 모든 의원이 지지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숫자만 보면 압도적으로 보입니다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동안 FBI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은 대부분 만장일치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FBI에 대한 상원 인준 표결 제도는 1968년에 도입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반대표가 나온 건 6표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5표가 바로 어제 나온 겁니다. 지난 2013년에 제임스 코미 전 국장에 대한 인준 표결 때 이 미국 내 무인기 사용과 관련해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랜드폴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었는데요. 이번에 이 레이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 에드 마키, 론 와이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이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네. 자, 이들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뭘까요?
네, 이번에 역시 반대표를 던진 법사위원회 소속 제프 머클릭 의원은 레이 지명자가 공화당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기부한 일이 있고 또 개인 변호사로 일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를 위해 일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레이 지명자가 속한 법무법인이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을 대표한 사실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법사위원회 소속인 리처드 블루멘탈 의원은 FBI는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헌법과 미국인을 위해 일한다면서 독립성이 중요하다며 그런 면에서 레이 지명자는 적합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FBI deserves a leader with the integrity and strength necessary for
네, 이 같은 인물을 위해 온전성과 힘을 갖춘 지도자가 FBI를 이끌어야 하는데 자신이 보기에 레이 지명자는 바로 그런 종류의 지도자라는 점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블루멘탈 의원은 최고위층에서부터 미국의 법치와 법집행기관이 정치적 개입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이런 자질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상원의 인준을 받은 레이 신임 FBI 국장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네, 레이 지명자는 올해 만 50살인데요. 예일대학교 학부와 법률전문대학원을 나왔습니다. 1997년에 조지아주 북부지구의 검사시보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요. 조지 W. 부시 정부 때인 2001년에 연방 법무부로 옮긴 후 2003년에서 2005년까지 법무부 형사 담당 차관보를 지냈습니다. 현재 이 법무범인은 이 킹 앤드 스펠링스에서 이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레이 변호사를 새 FBI 국장으로 지명을 하면서 흠잡을 데 없는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고 칭찬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상원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지난주에 이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세 차례 표결에 붙였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라고 독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공화당 지도부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어제 우선적으로 처리할 안건들을 공개했는데요. 먼저 정부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안을 처리하고 보훈부와 식품의약국, FDA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름 휴회가 끝난 뒤 9월에 돌아오면 조세개혁 법안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건강보험개혁 법안, 그러니까 이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공화당 소속인 존 튠 의원은 확실히 쉰표,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는 데 필요한 쉰표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보일 때까지는 오바마케어 폐지 노력을 접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란 건데요. 그런 가운데 이 의원들 사이에서 초당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소속 라마 알렉산더 위원장과 패티 머레이 민주당 간사가 오는 9월에 건강보험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 아래서 보험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 그러니까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런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청문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에 이 새로운 건강보험개혁법안이 빨리 승인되지 않으면 이 보험사와 연방의원들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시키겠다 이렇게 위협했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베일아웃, 그러니까 뭐 구제금융이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험사는 저소득층이 오바마케어를 통해서 건강보험을 구입할 경우 이 보험료를 낮춰서 이렇게 싸게 해줘야 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보험사가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 손해보는 금액을 연방정부가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지 말지 여부를 매달 결정을 하고 있는데 백악관은 이를 중단할지 모르겠다고 위협해왔지만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이 연방정부 지원금이 필수적이라면서 대통령에게 위협을 중단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보험사들은 이 연방정부 지원금이 중단되면 보험료가 20%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방의원들에 대한 지원금 얘기는 어떤 겁니까?
네, 현재 연방 의원들이나 의회 직원들은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반드시 보험을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른 연방 기관 직원들보다 이 개인 부담이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이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똑같은 수준의 지원금을 정부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 공무원은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내주고 나머지 25%만 개인이 부담하는데 그러니까 또 근본적으로는 이런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의회 직원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또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의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일축하는 의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공화당이 미국인들에게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해왔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필요하다면 이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 영화 산업계에서 인종차별과 성차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여성과 중남미계가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일명 오스카 소 화이트 이런 인종차별 논란이 일었었죠.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영화계 시상시 이 아카데미상 오스카상의 주요 연기상 수상자와 후보가 2년 연속 모두 백인들로 선정된 데 따른 논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오스카 시상식에서는 이 흑인 동성애자들의 얘기를 그린 문라이트가 작품상을 받았고 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일했던 흑인 여성 과학자들의 얘기를 다룬 히든 피겨스가 2016년에 이 최고 수익을 올린 영화 14위에 기록되는 등 흑인 영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영화계가 이 미국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나요?
네, 미국 서부 남캘리포니아 대학 USC라고 보통 줄여서 하는 곳이죠. 이곳의 언론대학원이 주도하고 있는 미디어 다양성 사회변화운동 측이 지난 2007년부터 9년 동안 이 매년 국내 흥행 수익 100위에 오른 영화의 등장인물들 또 영화 제작에 참여한 직원들의 성별과 인종을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결과 우선 여성의 비율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사가 있는 단역부터 주연, 조연역까지 이 배역의 비중에 상관없이 여성의 존재감이 매우 미미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좀 더 자세한 수치로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 2016년 흥행 수익 100위에 오른 영화에서 대사가 있는 배역은 4,600개에 가까이 됐는데요. 이 중 여성 배역의 비중이 3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성의 소외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9년 전인 2007년 조사 때와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100편의 영화 가운데 여성이 주연이나 조연이었던 영화는 34편에 머물렀고요. 이 가운데서도 특히 또 소수계 출신 여성이 주조연을 맡은 영화는 단 3편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 미국 전체 인구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약간 더 많다고 하는데요. 영화에서는 남성 배역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인종별로 또 분석을 해보면요. 백인이 또 압도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2016년 100대 흥행 영화를 분석한 결과 대사가 있는 배역 중에서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넘었고 흑인은 약 14%, 아시아계는 6%, 중남미계는 3%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전체 인구에서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였는데 이와 비교해서도 이 백인 배역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았던 것이죠. 또 나머지 인종의 경우에는 실제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이 배역상의 인종 비율이 훨씬 더 낮게 나타난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 중남미계 인구는 18%에 달하고 있는데 영화계에서 이 중남미계의 비율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혹시 이 영화 배역 외에 영화 제작자들 사이에서도 인종이나 성에 따른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영화 감독의 경우 지난해 흥행 100위에 든 영화 감독은 총 120명이었는데요. 이 중 여성은 5명이었고 흑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주도한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스테이시 스미스 교수는 미국 영화 산업의 본고장인 할리우드가 이번 보고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다양성과 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서부 영화 좋아하세요? 예, 거칠고 메마른 황야, 챙 달린 멋진 모자에 가죽 장화를 신은 남자. 네, 카우보이가 권총을 들고 악당과 마주서서 한판 결전을 앞두고 있는 모습. 여기에 딱 맞춰서 이런 음악이 흘러나오고 말이죠. 예,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국 서부 영화의 대명사 같은 곳이죠. 텍사스주 찾아갑니다. 텍사스는 미국 남부에 있는 주입니다.
We're in the middle of a crisis on our southern border. The unprecedented surge of illegal...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을 막기 위해서 거대한 장벽을 세우겠다고 하는 바로 그곳이죠. 네, 그런데요, 이 텍사스 하면 남부보다는 서부의 느낌이 더 강하게 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텍사스는 이 미국을 반으로 나누면 바로 왼쪽, 그러니까 이 서쪽에 있는데요. 그런데도 텍사스보다 더 서쪽에 있는 콜로라도나 아이다호 같은 곳보다 더 서부의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건 바로 이 텍사스를 기점으로 서부 개척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텍사스의 면적은 약 7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보다 3배 정도 더 크고요. 텍사스는 뭐든지 다 크다, 이런 말이 다 있다고 하는데요. 30년 가까이 텍사스에서 살고 있는 텍사스 터줏대감 코리안 저널신문의 김상주 국장 도움말 한번 들어보시죠.
아래에서 위로 가면은 13시간, 동에서 서로 가도 13시간, 쉬지 않고 계속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부모님도 오셨을 때 텍사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 타고 총 타고 총 차고 다니는 줄 알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텍사스는 사실 그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달라스, 어스틴, 샌안토니오, 코퍼스 크리스티 동쪽으로는 굉장히 플레인해요. 진짜 산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달라스 어스틴 이쪽으로 서북쪽으로는 굉장히 이제 힐리해요. 그쪽은 산이 있어요. 여기는 산이 없는데 펜핸들 프라이팬 같이 생겼다라서 펜핸들이라고 하는 게 꼭 손잡이 있는 부분 북쪽 이쪽은 주로 산이 많아요.
한 주의 크기가 자동차로 쉬지 않고 13시간을 달려야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큰 걸까요?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1호선 국도를 타고 한 3시간 거리라고 하고요. 남한의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시간 정도라고 하니까 이 텍사스주가 얼마나 큰 곳인지 아주 조금은 짐작이 가시겠죠. 4년 전에 텍사스주로 이주했다는 지니 보니 씨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Everything is big. Roads are big. Houses are big. Ranches are big.
Great. 모든 것이 다 커요. 집도 목장도 다 큽니다. 방문할 곳도 많지요. 텍사스라고 하면 아주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매우 현대적인 곳도 있고요. 휴스턴이나 댈러스 같은 곳에 와보시면 얼마나 크고 도시적인지 놀라실 거예요.
네, 텍사스 주민은 2015년 기준으로 약 2,750만 명, 미국 전체 인구의 약 8.5%를 차지합니다. 그중에 한인 수는 얼마나 되는지 김상주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이 통계란 것이 이제 그 센서스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실제 번호는 작아요. 예, 근데 휴스턴 경우가 14,730명 얼마 안 되죠? 근데 이제 저희가 통계적인 거 말고 비통계적으로 환산하는 거는 휴스턴 같은 건 한 3만, 그다음에 달라스는 통계적으로는 2만 8천 명이라는데 달라스는 한 8만 명 되는 거로 저희가 통계하고 있어요. 샌안토니 통계적으로 한 4천 명, 어스틴이 한 8천 명. 그리고 전체적으로 텍사스의 통계적으로는 센서스, 2010년 센서스 조사 결과는 67,750명인데 2배 정도 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텍사스는 워낙에 땅이 넓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날씨도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 기후는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뜨겁습니다. 보통 뭐 그러니까 화씨로 90도 이상 100도 넘는 날은 보통이고요. 아주 익는다 그럴까요? 시즐링 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걸프만을 끼고 있는 지역의 근처에 있는 도시들은 약간 좀 휴미드한 느낌이 들고 이제 어스틴이나 약간 내륙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드라이해요. 뜨겁다 뿐이지 그렇게 막 땀이 지글지글 나는 정도는 아니에요.
지니 보니 씨가 살고 있는 휴스턴시는 걸프만에서 가까운 곳이라서 비도 잦고 습하다고 하네요.
Very hot and humid. Celsius, I believe, somewhere between 35 and 40. But it rains.
덥고 습한 편이에요. 섭씨로 35도에서 40도를 넘나들죠. 하지만 비도 많이 와요. 저는 워싱턴 DC에서도 살았고 영국 런던이나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서도 살아봤는데요. 뭐 어느 곳이 좋다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초등학생 아이를 가진 지금 이 텍사스에 사는 것은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안전하고요. 물가도 너무나 싸고요. 습도와 날씨만 빼면 다 정말 좋아요.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텍사스주는 잘 사는 주를 꼽으면 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텍사스주의 터줏대감인 김상주 씨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오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 뭐 땅도 뭐 땅 때문에 그 목축업도 발달했지만은 일단 제일 큰 그 텍사스를 이끄는 사업이 비즈니스가 오일 같고 그것 때문에 뭐든지 좀 풍성하긴 해요. 제가 여러 군데 다녀보면은 그 모든 도로에 일반 국도까지 그 가운데 중앙선에 그 반사 유리를 붙인 도로는 아마 텍사스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그 물가 같은 것들이 일단 그 타주 것들도 엄청 싸고요. 전반적으로 여기는 살기는 경제적인 면에서 살기는 편해요.
텍사스주는 큰 주답게 대도시도 여럿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주도는 오스틴이라는 곳인데요. 지니 보니 씨의 오스틴 소개 들어보시죠.
Austin, they're beautiful cities. It's a big college town.
텍사스 오스틴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오스틴은 큰 대학가가 형성돼 있어요. 학생들이 많고 차분하고 학구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아름다운 도시예요. 물과 숲과 언덕이 있는 정말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도시의 명물 중에 하나가 박쥐라고 합니다. 오스틴에는 무려 150만 마리가 넘는 박쥐들이 서식하고 있다는데요. 그 많은 박쥐들이 거의 매일 밤 해가 어둑어둑해질 무렵이면 오스틴의 유명한 다리에 나타나서 장관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에미 프라이스 오스틴시 박쥐 보호국 담당 직원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When Texa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remodeled this bridge in the 80s,
텍사스 교통국이 1980년대 이 다리를 다시 지었는데요. 당시만 생각해도 이 다리가 박쥐들이 서식하기 좋은 곳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교량을 연장하면서 생긴 틈새가 박쥐들이 살기 아주 적합한 곳이 되었던 겁니다. 박쥐들이 자꾸 나타나자 주민들이 공포스럽고 두렵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쥐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흉측한 새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만지지만 않는다면 괜찮고 나쁜 벌레들까지 잡아먹는 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공포 영화에 등장할 것 같은 박쥐가 이제는 오스틴만의 독특한 관광 상품이 되고 있다니 흥미로운 얘기죠. 네, 텍사스의 대도시로는 또 휴스턴이 있습니다. 휴스턴 주민 지니 보니 씨 설명입니다.
Which is one of the biggest cities in Texas.
휴스턴은 텍사스에서는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고요. 나사 우주항공국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휴스턴에는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 전문 병원인 MD 앤더슨 센터가 있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학위를 받으러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텍사스의 유명한 도시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댈러스입니다. 이 댈러스는 한국에서도 방영됐던 댈러스라는 제목의 인기 드라마 덕분에 한국분에게도 친근한 도시인데요. 하지만 간혹 이 댈러스 때문에 웃지 못할 춘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근교 버지니아주에는 덜레스라는 국제공항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덜레스 발음이 텍사스 댈러스와 비슷해서 동부 덜레스로 와야 할 사람이 서부 텍사스로 가는 황당한 일이 1년에도 몇 차례씩 벌어지곤 한다네요.
근데 걔는 D-U-L-L-U-S고 얘는 D-A-L-L-A-S. A하고 U가 두 번 바뀌죠. 제가 텍사스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덜러스보다는 달라스가 더 유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미국 곳곳의 문화와 정치의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텍사스주 이모저모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외로운 별 텍사스의 어제와 오늘 텍사스 사람들 얘기 들려드립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Get out of your comfort zone입니다. 자신의 생활 방식은 하루아침에 바꾸기 참 힘든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게 익숙하기 때문이죠. Comfort is easy, isn't it? We do things the same old ways because it's comfortable and we're used to it. But perhaps now is the time to stretch those limits and try something new and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That's what Lindsay has been trying to do for her husband. Lindsay의 남편분도 늘 자신이 원래 해오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제가 Lindsay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out of your comfort zone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So I've had to buy him more modern jeans. You know, I've had to buy him shoes. You know,
that must be hard because
it is for him.
That's actually having him get out of his comfort zone.
Exactly.
It's hard.
He's doing well. So I just do little by little.
Little by little.
If I bring him in a tie, he has to get rid of like four. Because his ties are like scary.
Oh. But you're so kind, though, to be really gentle and be patient.
You have to.
린지 씨의 남편분은 새로운 스타일보다는 자신이 예전에 입던 옷이나 신발, 넥타이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것들이 더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린지 씨는 I've had to buy him things like more modern jeans, you know. I've had to buy him shoes. 남편을 위해 새로운 스타일의 바지나 신발을 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that must be hard because that's actually having him get out of his comfort zone이라고 했죠. 남편분에게는 get out of his comfort zone, get out of his comfort zone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겠네요 라는 말이죠. 오늘의 영어 표현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인데요. get out of 어디 어디에서 나오다, your comfort zone, 편안한 지역에서, 즉 말 그대로 하면 편안한 곳에서 나오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다, 편안한 상황에서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편안한 상황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o I've had to buy him more modern jeans. You know, I've had to buy him shoes. You know,
that must be hard because
it is for him.
That's actually having him get out of his comfort zone.
Exactly.
It's hard.
He's doing well. So I just do little by little.
Little by little.
If I bring him in a tie, he has to get rid of like four. Because his ties are like scary.
Oh. But you're so kind though to be really gentle
and
be patient.
You have to.
오늘의 영어 표현,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다. 편안한 상황에서 벗어나다.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One Direction이 부른 If I Could Fly, 만일 내가 날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4년 8월 2일 오늘 독일 민족의 우월 사상으로 무장한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총통이 됩니다. 같은 날 독일의 대통령이었던 힌덴부르크가 사망하자 당시 수상이었던 히틀러가 대통령과 수상을 겸한 총통이 된 것입니다. 이로써 히틀러의 세계 제패에 대한 야망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많은 영토를 잃고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으로 기업과 은행은 파산하고 실업자가 증가했으며 물가도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총통이 된 히틀러는 위험에 처한 독일을 구제하기 위해 정치 경제 개혁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동시에 게르만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일당 독재를 실시하고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히틀러는 독일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성공하고 독일을 유럽 최강국으로 올려놓음으로써 국민의 열광적 지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지를 기반으로 히틀러는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1990년 8월 2일 오늘 이라크가 탱크와 전투기를 앞세워 쿠웨이트를 전격 침공했습니다. 쿠웨이트가 원유시장에 물량을 과량 공급해 유가를 하락시켜 이라크의 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침공 첫날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고 이어 쿠웨이트를 이라크의 19번째 주로 병합했습니다. 이에 유엔은 같은 달 25일 이라크에 대한 유엔군의 무력 사용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이후 이라크가 유엔이 제시한 철수 시한을 넘기자 이듬해인 1991년 1월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은 이라크를 전격 공격합니다. 이어 약 한 달 뒤 다국적군은 지상전을 개시해 신속하게 쿠웨이트에 진입 수복했고 1991년 2월 28일 연합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전쟁은 종결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